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곳 대덕에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 2012년에 올라와서 벌써 오늘 2013년, 예, 2년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수양회가 마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니엘서 제6장 25절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제6장 25절입니다. 25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2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1988년, 89년 제주도에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면 이 제주도에 분재원이 있는데요. 그 분재원 그 원장님이 정말 그 버려져 있는 황무지와 같은 자갈밭과 같은 땅을 처음에 만 평을 사들여 가지고 분재원을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그걸 보고 전부 이제 이 사람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냐. 하여 그러든 말든 이분이 이제 진짜 거기에 미쳐가지고 마음이 빠져가지고 온 심혈을 기울여서 분재원을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막 그 거의 천년 가까운 향나무도 이제 구해다가 거기 분재를 탁 갖다 놓고 그래 막 그 이분이 이제 그 글을 읽어보면 인터뷰한 내용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그 나무 하나하나에 막 다 그 사연이 있고 소위 말하는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천년 가까이 된 그 향나무를 경남 어디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올 때 그 주인 되는 할머니가 이 향나무를 팔면서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왜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걸 팔았대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은 뭐라고 왜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이분이 나무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은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무나 이런 풀이나 이런 데 꽃이 피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거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이 사람이 나무를 보면서 이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분재원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알려지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중국 그 인민일보 총편집국장으로 있는 판징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오다가 제주도로 와서 이 이제 분재원을 둘러보게 된 거예요. 원래 이제 이 분재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막 분재 왕국으로 알고 있잖아요. 분재 너무너무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분재가 종주국이 일본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분재가 이제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분재를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재를 육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분재의 막 종주국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 이제 이 분재가 옛날에 있었는데 왜 이 분재가 좌치를 감추었느냐 하면 청나라 말기 때 그 청나라 시대 중국의 유명한 학자가 그 이제 청나라 그 이제 왕조지요. 그 왕조가 사람들을 대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막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자유를 제한하고 이제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언론 출판에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 이 그 학자가 어느 날 이제 그 분재 그 매화를 본 거예요. 그 분재 매화를 보니까 막 그 좁은 철 안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겨우겨우 막 살아남아가지고 막 분재 보면은 이제 철사로 막 비틀잖아요. 이렇게. 그래 그걸 보면서 야, 이 나무가 바로 현재 지금 이 청나라 이 왕조에가 사람이나 이 교육에 이런 식으로 나온 이 모양이 이거 매화 분재하고 똑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글을 썼어요. 병매관기다. 그래 그 글이 막 쫙 퍼지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 분재에 대한 인식이 이제 나빠져가지고 분재가 점점 자취를 이제 감추었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분이 인민일보 총편집국장이 그 제주도에 있는 분재원에 가서 분재원을 막 둘러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분재원을 만든 그 원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원장님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람들은 막 이 분재를 하는 것이 막 분재를 보고 나무를 괴롭게 하고 나무를 막 자라지 못하게 억압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나무가 더 이렇게 아름답도록 이 교정해주는 예술이다,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나무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는데 이제 그 나무 중에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주목의 이제 별칭이 뭐냐면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목이 이제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나무가 성장을 할 때 조금씩 너무너무 더디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이게 이제 더디게 성장을 하면서 온갖 풍상을 다 견뎌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나무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분죄에 대한 이제 관념이 바뀐 거지요. 이게 나무를 막 괴롭게 하고 그게 아니고 아 이게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이런 아름다운 나무가 나올 수 있고 이런 향나무가 이렇게 막 천년을 살 수 있고 이런 모양을 가질 수 있는 이게 나무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예술이구나. 그래 돌아가가지고 이제 인민일보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총편집장이니까 얼마나 글 실력이 좋겠습니까? 그래 그 글 제목을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병매관기에 빗대어가지고 신병매관기다. 병매관기는 막 억압하고 안 좋고 나쁜 건데 신병매관기는 이거는 예술이다. 너무너무 좋은 거다. 아름다운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글을 읽은 막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중국 그 장쩌민이라고 하는 주석도 거기를 왔다 가고 그 다음에 후진타오라고 하는 그 주석도 왔다 가고 뭐 각국 대사들 이제 장관들 뭐 또 어느 나라 막 대통령도 왔다 가고 그래 그 사람이 약간 고집을 놨더라고 인터뷰 내가 글을 읽어보니까 세계 정상들이 막 너도 나도 왔다 갔는데 아직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왔다 간 사람 한 명도 없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똑같은 신앙이라도 똑같은 형편이나 똑같은 문제라도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 안에서 어떤 일을 보고 만나고 부딪히는 것과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부딪히는 것과 전혀 보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분명히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일시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에서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막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번에 우리 그 김영삼 목사님 말씀대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을 들어가고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봐도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뭐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잠깐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더니만 이제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도망을 가야 되지요. 그때부터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도저히 그 나라에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망명을 가서 이제 거기 틀을 잡고 이제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을 받고 나면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막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막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 간증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막 너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6개월쯤 기쁨 지나가지만 이제 보니까 형편이 달라지는 것 같고 문제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오니까 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닥쳐오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핍박이 오지? 이제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려움 혹시 좋아하시는 분 누구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진짜 뭔 모르고 만나가 신앙 상담 한번 해보니까 자기는 욥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야, 참 그 사람은 진짜 욥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해요. 제가 남미에 가니까, 페루에 가니까 압살롬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압살롬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이분 진짜 막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때 목사님한테 복음 듣고 마음 열고 우리 막 IYF를 굉장히 많이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 제가 이제 그 페루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다 좋은데 왜 하필 이름이 압살롬이냐. 진짜 압살롬 나쁜 놈이잖아요. 결국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 성경을 깊이 모르다 보니까 성경에 압살롬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것만 본따가지고 부모가 이름을 그런 사람 되라고 압살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진짜 욥의 신앙 보면은 자기하고 마누라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다 뺏기고. 그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뭐 어려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려움 싫어하고 고난이 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게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고난이 뭐 좋다, 뭐 고난을 즐거워하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또 때로는 막 애매한 소리도 듣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면 이제 속에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내가 아니,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과 내 생각 안에서는 야, 이거 진짜 안 좋은 거다. 이게 어려운 거다. 참 이거 진짜 억울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 병매 관기예요. 병매 관기. 아, 이거 억압 당하는 거다. 아, 이거 막 또 이제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간섭을 또 받기도 하고 또 야단도 맞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생애나 요셉의 생애나 또 아브라함의 생애나 또 이제 우리 성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오셨던 그런 길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쳐오고 그런 일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도 보면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 창세기 4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자,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이 형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을 보면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의 마음하고 전혀 다른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갈 때 성경에 기록이 되기를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울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인간 그 마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미루어 우리가 짐작해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군데군데 보면은 그 흔적이 나타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술 마트 가는 자에게 요셉이 해석을 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이 애굽에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감옥에 나가서 다시금 전직을 회복해서 왕을 섬길 수 있는 왕의 옆에 있게 되면 나를 이야기해서 내가 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를 건져내가지고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을 보면 요셉의 마음에 자기가 감옥에 들어온 데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뭐 하고 싶어요? 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고 싶고 여기서 벗어나고 빨리 감옥 나가고 싶은 거죠. 사실 여러분 막 그 누명을 쓰거나 이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잠도 못 자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가 나를 먼저 유혹해놓고는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 안 그랬으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들이 요셉의 마음에 작용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므낫세를 낳고 난 뒤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 거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잊어버립니다. 그 아비 집의 일을 다 잊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그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이제 그 아비 집의 일을 잊어버림이 온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창세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45장을 읽어보면 그런 요셉의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런 억울함이나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마음에 요셉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그 마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간,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 요셉이 듣고 보는 그걸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마음에 분명히 세워져 있어서 이제 요셉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그 풍년 때의 양식을 모아가지고 7년, 6년 동안에 그 기근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그 굿뉴스 의료 봉사단 그 뭐지 설명회를 가졌었거든요. 그 우리 초창기에 이제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두 개 나라에 월드 캠프를 하셨어요. 그때 우리 선교 안에 속한 의료진 13명이 케냐하고 가나에 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의료봉사 활동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의료봉사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리고 두 개 나라 이제 캠프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10개 나라에 캠프를 하시겠다는 것이요.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두 개 나라에 우리 의료진 13명이 가서 의료봉사 활동을 했는데 환자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의사들이 부족해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많이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10개 나라면 더 많은 의사들이 필요로 하겠는데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의사들 다 모아가지고 가도 부족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IYF 굿뉴스코 대학생들을 해외에 보낼 때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대학생들 우리 IYF 안에 있는 대학생들을 보냈잖아요. 그 대학생들도 처음에 14명으로 시작했습니까?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하다가 목사님이 우리 대학생들만 말고 일반 대학생들을 봉사활동 보내자. 우리가 처음에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야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대학생들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해외 봉사활동 가라 그러면 잘 안 가려고 하는데 누가 거기 가려고 하겠냐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발을 디뎌본 거지요. 발을 디뎌보니까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게 일반 학생들이 막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면으로는 우리 새로운 학생들이 잘 모르지만 어떤 면으로는 우리 선교회 안에 우리 또 IYF 안에 있는 학생들보다 그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마음이 봉사정신 상태가 자세가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야 이 의사들도 좀 초청을 해서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의사들만 말고 외부 의사들 보내서 좀 아프리카까지 보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고 막상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야 누가 아프리카까지 가서 문제는 뭐냐면은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비행기 싹 자기가 돈 내야 되잖아요. 호텔비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누가 자기가 돈 내가면서 거기 가서 우리한테 소속돼가지고 의료봉사 활동하려고 하겠나. 그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 굿뉴스코 대학생들도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어렵게 발을 디뎠으니까 우리가 의료진들도 한번 해보자. 그래 뭐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몇몇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이제 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생각을 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그래 처음에는 막 우리가 이제 그 아프리카 그 월드 캠프나 이런 이제 동영상을 노트북 같은데 이제 같이 이제 그걸 동영상을 가져가서 그걸 의사들한테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진짜 생각이 그 좀 더 해보니 그게 안 되겠는 게 의사분들이 무지무지하게 바빠가지고 환자 진료하는데도 1인당 평균 뭐 2분 내지 3분인데 누가 한가하게 그거 들여다보고 있겠어요. 그래 이제 그러면 우리가 브로셔를 만들자. 저는 또 브로셔라는 것도 참 IYF 덕분에 많이 유식해졌죠. 뭐 별로 뭐 브로셔가 뭐야 옛날에 해도 뭐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브로셔가 막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의료봉사활동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런 단체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시장님 인사말도 넣고 또 이제 우리 박 목사님 초청에 또 글도 싣고 뭐 의료 이제 그 회장 뭐 또 글도 싣고 그래 막 아프리카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착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돕는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디자인을 이제 잘하는 그 나루라고 하는 디자인 그 사장님이 있는데 이름이 김대종이에요. 내가 왜 기억하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름이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김대종 그분이 복음을 듣고 이제 마음을 열고 자기 그 회사에 제일 실력 좋은 디자이너 붙여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다음 프로그램 짜고 그래 초안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그때 목사님이 이제 대전에서 이제 대전도 집회를 하고 계셨어요. 대전 교회에서. 그 제가 이제 그 브로셔를 갖다가 목사님 이제 보여드리면 목사님 우리가 우리 봉사 모집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이제 다 보시더라고요. 아무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마음이 이제 막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약간 쫄리기도 하고 이제 왜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지? 이게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그 다음날 또 촥 보시는 거예요. 또 아무 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더 이제 마음이 막 아무 이야기 없으시지. 목사님한테 다시 물어볼까? 그 다음날 또 쫙 목사님 제 얼굴 딱 쳐다봐요. 이 목사 예? 자네는 안 돼. 자네는 빠져. 자네는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했잖아. 자네는 빠져.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아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딱 접었을 건데 이제 그래도 성경 안에 밥을 먹다 보니까 말귀를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거는 나로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하라는 이야기구나. 그러면 이 속에 내 마음이 들어 있는 게 뭐가 있지 하고 제가 다시 그럼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진짜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제 이게 일이 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우리가 의료 봉사만 듣지 말고 목사님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의사들 관광도 좀 안 하고 싶겠습니까? 관광도 좀 넣읍시다. 그럼 당근을 좀 넣자는 것이요. 그 채찍과 당근 가듯이 이제 당근을 넣자는 거예요. 어 그래 저도 생각 아 그거 좋겠다. 그래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아프리카 관광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속에 이제 관광을 막 쫙 넣었어요. 아 여기 내 마음이 이게 들어가 있구나. 내가 이 사람 의사들 사실 하나님으로 대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딱 관광 그걸 딱 치웠어요. 치워가지고 저 목사님 이렇게 제가 이 해마다 하다 보니까 이 의사들에게 그래도 이걸 좀 이래서 관광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걸 빼고 다시 계획서를 쓰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보지도 안 하고 목사님 뭐라 하시냐 하면은 이 목사 있잖아 나는 의사들에게 봉사다운 봉사가 뭔지 내가 좀 맛을 보여주고 싶어.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입에 단내가 나도록 뺑뺑 잡아 돌릴 거야. 그런데 자네는 다 이게 뭐야 이게 어? 관광이 어디 있어? 어? 우리 봉사로 가는 사람이. 아 예 맞습니다 목사님. 진짜 봉사다운 봉사가 돼야 의사들도 갔다 온 보람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어? 가서 딴 거 말고 그 보람을 느껴야 돼. 막 다 힘주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자꾸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거기다가 내 인간적인 좋은 것을 거기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빼가지고 이제 딱 다시금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브로셔 만들어가지고 해보니까 정말 제 생각하고 다르게 구원을 안 받은 분들인데도 우리 이제 의료봉사단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의사분이 이제 우리 전홍준 형제님 한 분 계셨었는데 이번 여름 케냐에 의료봉사활동 갔다 오셔가지고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 나오셔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고 하여간 막 그 구원을 받으셨지만 막 이런 세상 그 나이도 이제 그 내일모레 60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표시 전혀 안 내시고 어린아이처럼 막 나와가지고 마음에 있는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문제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님만을 세우시는 일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손길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등대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는 정금 한 달란트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랬어요. 등대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쳐서 만든다면 망치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계속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를 만들 때 이제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밑판, 그 다음에 줄기,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제 가지가 세 개씩 해가지고 여섯 개의 가지, 그 다음에 거기에 꽃이 나오고 꽃받침이 나오고 이걸 이제 한 덩이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 한 달란트처럼 모세가 벌리각과 오세랄 부사렐과 올리압을 통해서 그 정금 한 달란트를 손에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지는 그 과정, 만들어지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쳐서 만든다는 거예요. 쳐서 만들어. 제 아들이 몇 년 전에 군대를 갔는데 이번에 제대를 했는데요. 참 아들이 군대 가니까 갑자기 군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막 우리 집 사람도 막 갑자기 군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막 군에 대한 지식이 꽉 늘어.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가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남자들이 군대 가서 고생한 이야기하는 거 싫어한대요. 근데 그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군대 가서 공찬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한다 하는데 우리 집 사람 막. 군인들 보면서 막 너무너무 막 존경스러워하고 군대에 막 아들 보내놓고 나니까 막 군인들만 쳐다봐도 막 아들 생각난다 그러고 그래 제가 이제 군대 생활 저도 이제 했지만은 육군본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그 훈련병들에 대하여 그 홈페이지 딱 그 글이 뭐라고 실리냐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전사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는 생각할 때 자기가 막 열심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막 총 쏘고 뭐 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방부에서 군인을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일반 병은 병이 거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거치면 병이 되는 거예요. 짝대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또 하사관들은 하사관이 거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틀려요. 그러면 이제 하사관이 되는 거예요. 하사, 중사, 상사. 요즘 또 하나 더 생겼죠. 원사. 장교는 또 장교가 받는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사관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병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 통과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가 막 변화를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신앙을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그 증금 한 달란트를 올리아카 불사렐이 그걸 잡고 망치로 쳐서 등대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줄기를 세우고 거기서 가지가 밑에 가지 그 다음에 위에 가지 계속 양쪽으로 세 가지씩 해서 여섯 개의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잔을 만들고 그 꽃받침을 만들고 그래서 등대가 만들어져서 그 위에 그 순결한 감람류가 거기에 부어져가지고 불을 밝혀서 그 성막 안을 비치는 등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그 마음 안에 요셉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을 세우시더라는 거죠. 빌립보서라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 우리가 죄를 사함 받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생애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번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형제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 가서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진짜 광주가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첫째로 이제 제가 이제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 못 먹고 살아가지고 광주의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광주에 가가지고 음식 먹으면서 한 번도 맛없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내 기억에. 다 맛있어요. 어디 가서 먹어도 맛이 있어요. 반찬이 막 기본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언제 밥맛이 없다는 거 언제 느끼느냐 하면은 한번 이제 어머니가 대구 경대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대구에 왔다가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아 얼마나 음식이 맛이 없는지 그래서 광주가 다 좋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젊은 대학생들이 요즘 그렇지 않아도 취직하기 어려운 데다가 취직할 만한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취직하러 외부로 나가더라고요. 또 좀 괜찮은 사람들은 성교학교 가고 그래 자칭 이제 우리 교회 자매들이 하는 말이 우리 광주 은혜교회는 여인천하다 그래 여인천. 자매들만 우글우글 해가지고 자매들 매일 시집 보내기 바빠요. 장로님이 한번 저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데려오도록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에 계시던 목사님도 매일 시집 보내기만 하더만은 새로 오신 목사님도 맨 보내기만 하고 왜 안 받아 옵니까? 막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예? 왜 날 원망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 죄사 안 받았습니다. 아니, 직장이 있어야죠. 뭐, 누가 들어갈 만한 직장이 없잖아요. 있다 그래봤자, 뭐, 기아 자동차하고 삼성전자, 뭐, 그 외에 대기업이 없어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기아 자동차도 그 자동차 조립만 거기서 하지, 이제 그 밑에 부품 공장이 있고, 뭐, 이렇게 막 하청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부품은 또 전부 저, 뭐, 울산, 창원 이런 데서 가져온대요. 그냥 형제들이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형제 하나가 어디 서울 쪽에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는데 합격은 합격인데 온 합격이 아니고 예비 합격을 했어요. 예비 합격. 세상에 대학만 예비 입학 그 후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대학에 졸업을 한 학생을 이제 지방 대학생으로는 유일하게 이 친구가 이제 거기 예비 후보에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올 2012년 뭐 12월 뭐 예를 들어 31일까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불합격된 걸로 아십시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막 형제가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은혜 입혀 달라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입는 거는 뭐예요? 합격하는 거, 잘 되는 거, 일이 풀리는 거, 전부 그런 것만 은혜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이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떨어졌겠죠. 그 형제가 저한테 교제를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수양에 이렇게 그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막 안망한 것 같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막 제가 막 신앙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내가 덜 망해가지고 막 그런 것 같다 하면서 막 또 뭔가 막 신령한 막 깨달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형제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앞길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잡혀야 되고 자기 눈에 보여야 되고 그 형제 하나님이 형제의 앞길을 다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자기가 가나안 땅에 갈 거라고 한 게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다고 했다. 광주에 직장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광주에 하나님 앞에 직장 한번 얻어봐라. 하나님이 자네를 위한 직장이 있다. 사람들은 이제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신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셉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다윗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거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경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왕이나 제사장들을 세울 때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거든요. 제사장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서의 기록이 되기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거기에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고 나면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애를 그때부터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살렐이 등대를 그 정금 한 달란트를 잡고 쳐서 등대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다윗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것들을 마치 그 불순물을 제거해내고 증거물로 만들듯이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우리 속에서 다 제거해내시면서 순수하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을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세워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부 예수님이 그 모든 일에 부딪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시작하면 우리 신앙이 너무 놀랍고 복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처음에 그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겪어야 하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지? 내 자신 안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니까 아 이게 내 속에 있는 내 인간적인 것들을 제거해내고 예수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자유로워지고 담대해지고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막 크게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느냐 하면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자꾸 그러면서 행위적인 쪽으로 계속 내 안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아무리 내 안에서 나를 돌아봐도 보이는 것은 행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죠, 내게는. 그래서 아 이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게 바꿔지고 그게 고쳐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리오의 나라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다니엘만 세우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다른 총리도 같이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도 어려움이 오니까 문제 속에 빠지고 근심 속에 빠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리오의 마음에 정확하게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건지시고 지키시고 그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2012년 한 해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우리가 2012년을 시작할 때는 큰 환란과 근심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다. 그런데 지내고 나서 보니까 진짜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어려운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시면서 또 목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각국 정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월드캠프를 통해서 장관님들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연말을 그라시아스 칸타타와 함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로 마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 우리 신앙 속에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우시고 우리 신앙 속에 정확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세워지신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만나는 일들이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고 우리가 겪는 일들이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딪히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자기 자신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세워서 나가니까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지 하나님이 골리앗하고 싸워주시니까 자기가 볼 때 골리앗이 대단하고 크지 사울이 볼 때 골리앗이 거대한 거인이지 하나님 앞에는 죽은 개나 다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수양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지내는 동안에 우리 속에 있던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에 속한 것들을 빛으로 비추어서 물러가듯이 인간적인 것들을 비워내시고 우리 속에 말씀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세우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살아가다 보면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겠지만 그 일들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세우고 우리를 비워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계기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2013년 한 해가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한 해가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 뭔가 막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부푼 꿈으로 뭔가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막연하게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살아보면 막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고통이 닥치니까 연말이 되면은 꼭 뭘 합니까? 망년회라는 걸 하잖아요. 예? 여러분 지난 기억들이 막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랬으면 망년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 지난 일들을 막 골치 아픈 일들을 막 얽히고 슬킨 일들 다 잊어버리자. 그래 한 잔 먹고 다 잊어버리려고 망년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13년 이 새해를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2013년 한 해를 시작하고 발을 디뎌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이 대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